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는 중심교회를 섬기시는 송은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귀한 현상교회 우리 목사님들 교제를 나누고 또 현상교회가 주님의 교회여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만에서 말씀 중심으로 아름답게 소감. 함께 계셔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어제 우리 조사님과 카톡을 통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걱정이 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충실하게 숨기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니 지금 중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왜 우리에게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는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은 저와 이런 처음 만났으니까 저는 32년 동안 저희 교회 중심교회를 섬겼습니다. 내년 2월 말이면 종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어서 후임 목사님과 동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강단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은 저와 함께 21년 동안 교회를 섬긴 21년 동안 후 목사님으로 섬기셨어요. 놀라지 말래요. 장로님들이 몇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김태선 목사님, 부목사님과 목사 같이 은퇴하시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따라서 해야지 이리적으로 그분이 무슨 부덕한 일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바라고 있으려고 무조건 오래 있었다고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릅시다. 장로님들도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난 8월 25일에 부목사님이나 이제 부목사님으로서 계시다가 이제 노예에서 우리 목사 사면을 제출해서 임신을 해서 우리 목사 상태에서 공동회의를 해서 그러던 중은 울로 목사로 출근을 하고 또 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정식 충대인 공동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노회에서라는 말에서 그 목사님께 맡겨놓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가 우리 교회 설교도 우리 교회로 12시 반 이전에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산 교회도 12시 반 정도에 끝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선하신 경륜과 섭리소 우리 주님의 피로 갚고 사신 현산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귀한 사역자, 주님의 쓰시는 귀한 종, 우리 목사님, 정사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한 종이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내셨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중심교회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최 목사님 또 오늘 사우디에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말씀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함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3장에서 16장 주님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별명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7장도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들으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그 기도 역시 다락방에서 휴게 만찬을 드신 후에 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요절로 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환하게 비치는 불덩이와 같은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갖출 일 전체를 다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하시는 그 여러 일들이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흑 같은 어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그들이 제자를 그들 제자들 신이 근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에 근심한다. 그냥 좀 불안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수 없는 곤궁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근심.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로 그 정도 마음이 깊은 곤궁 상태에 근심 상태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를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다른 일을 생각하고 해나갈 의욕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정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손을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몸에도 중대한 파국이 일어난다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입니다. 마음에 깊은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몸에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되 몸과 영혼을, 몸과 영혼, 유기적인 관계를 하는, 몸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천사는 몸이 없지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은 영혼의 집이요, 영혼의 기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면 금방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이 긴장되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그 마음의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비상사태로 바꾸는 그래서 긴장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표정이 달라지고 또 호흡도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자신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상하기 힘든 큰 일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겠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 어쩔 줄 모르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 예수님과 저녁을 함께 들던 그때의 마음의 근심의 상태는 시작에 불과한 시작,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그 식사 후에 벌어질 일들은 그들의 마음을 점점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런 마음으로 곤궁해진 제자들 중에서도 마음을 스스로 분발시켜 일어나 호언장담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그 마음의 근심 속에서도 자신을 분발시켜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베드로가 여쭙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더 얼어붙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녁을 먹는 시간부터 닭이 울 때까지 그 시간이 저녁을 예수님 잡수시던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7시 근데 닭이 첫 닭이 우는 시간이 11시 12시경이 됩니다. 불과 4, 5시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칼과 몸치를 든 군사들에게 잡혀가 밤새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럼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종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다니.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죽으시다. 그 모든 권능이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연약하게 붙잡혀 고초를 당하시다가 저렇게 죽으시다. 불가능한 난제 중에 난제를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인가를 일으켜 심령을 붙잡아주는 그 말씀으로 작용했겠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말씀처럼 무미한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벌어지는 일이 평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 모진 형틀에 못 박혀 죽게 될 판이요.
그런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띠칠 것이거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물거품과 같은 것으로 드러날 바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와 닿겠습니다. 살아서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속절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결국 피한방울 물한방울 그 몸에 남겨두지 않은 채 그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도 무효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약속하시던 그 주님이 죽으셨으니 죄자들의 눈에 그 예수님의 평안이, 약속하신 평안이 영향력이 있었겠네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무슨 의미로 다가왔겠어요? 전혀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형편, 곧 상황을 그 장면 자체, 그 상황 자체에다가 놓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 의미를 결론 내리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조건, 형편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장래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앞니를 내다보면서 앞니까지 우리가 저당을 잡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틀의 수준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목산수를 밭교회에서 노회에서 고시를 치르는 젊은 강도사님들에게 노회에서 면접을 하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강도사님들, 휴머니즘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간주의. 교회에서 휴머니즘이 좋은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절반이 그렇다고 대답.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다음 주에는 목사안수를 받는데 교회에서 휴머니즘이 좋다고 그럼 이들이 휴머니즘을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휴머니즘적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인간을 무시하는 거다. 아니에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기독교예요.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만 가지고 모든 걸 분석하는 건 믿음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손에 만져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당시의 상황과 그날 저녁과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속에서만 결론을 내리면 가히 절망적이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을 뿌리쳐야 돼요.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 함께 고초를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만찬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얼마 동안 자기들의 생각의 틀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인간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까? 분단들을 물어봐야 돼요. 제일 저쪽에 있는 분.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냥 그런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 그럼 이분 나름. 자,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치 않은 존재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 인간적인 조건과 형편으로 생각하면 대단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고를 좋은 데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는 것을 세상에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과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떼놓고 저와 여러분만 떼놓고 보면 주인 중에 주인이에요. 저희 교사님은 이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죄인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셨더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부터 아셨어요? 창세전. 이 말씀을 들으면 감격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자체만 가지고 조건 자체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니까 우울해요. 난 정말 불쌍한 자고, 아이고 복도 없어. 아무에는 복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과 사람을 평가하시죠.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일이야. 제자들도 진행되는 상황 자체만 보고 그 틀 속에서 예수님도 보고 자기들도 보니까 예수님도 정말 정말 아니 그렇게 선하신 그분이 어떻게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마 우리는 뭐야? 3년 전에 3년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 모든 게 다 끝났고 그래서 엠마오로 부르시다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내려가고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고 왜? 죽었기 때문에 한번 따져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아니다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 속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고 제자들의 생각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합정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회복을 마음속에 두고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걸로 변환해서 들어서 변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어른들,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뒤덮이면 대부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대부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 뛰어야 되는 그런 환인데도 슬픈 빛을 띠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 가는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허탈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수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 이런 것으로 믿음이 받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너희로 있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성령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연관되어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엠마오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픈 빛을 띄고서 머물러서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바랐다. 노마 정치적인 노마 악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바랐는데 죽었으니 모든 게 끝장났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더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구약 성경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여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열리게 되었어. 성령을 풀어 해석하여 그것을 받을 때 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교회가 바로 구원의 놀라운 선수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되어진 일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은 거로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주님을 믿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크게 좌우하는 것들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인간의 생활의 조건, 생활의 조건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한마디로 상황, 현안, 생활의 조건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실효성 없는 말장난 같이 보였지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은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실효성이 없고 구차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첫째 관계성의 문제. 감사합니다. 관계성의 문제. 관계 누구와의 관계성의 문제. 누구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의 관계에 매여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형식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들으면 나 사람 안 할래요? 사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사표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사표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도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아이고 사표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울떡 들을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표를 내도 그 사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열절하지 않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난 겁니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하에 있어요? 관계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찌해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이에요. 그게 진정한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야.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야. 그것을 하고 나서. 그러나 그 현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현실도 지나가고 어려운 현실도 지나가요. 그 지나가지 않은 현실, 영원한 현실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평안을 말씀하시더니 죽어? 아, 죽으시면 어떻게 살아계셔야지. 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수님과 죽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이 있는데 그 현안이 우리를 압박하죠. 그런데 그 현안을 보고 거기서 그 현안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아 진정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런데 그 찾아오는데 얼마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에게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그 부도가 난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예수님 믿는 분들도 사업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망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보는 적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내 사업이 안 되게 하시는데, 아, 오늘부로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사표 낼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난 사람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아, 지금까지 이제 한 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답을 하라, 이 말이야. 그 집사님에게, 믿는 그 집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이분들은 진짜, 정말 현상괴답네.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와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평안. 예수님이는 어느 성도가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그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리스도셔. 필요가 없다. 부도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없어 부도가 났잖아요. 이게 돈! 돈이 있어요, 돈! 근데 그 부도난 사람 앞에 가서, 응? 목사님이 찾아가서 뭘 얘기를 해요? 돈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 맨날 목사님은 맨날 저 말만 하더라고. 그럼 목사가 그 말 해야지 무슨 말을 해요? 한 20년 전에 일이 20년 됐을 거예요. 당뇨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예, 암흑의 집사예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이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절망의 겨울. 아니, 왜, 집사님 왜 보셨어? 못 살렸어요. 네, 못 살아요. 쫙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그걸 들으면서 내 옆에서는 정말 살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한다 나오고 싶은 말이 그냥 당장에 정리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목사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무슨 말만 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계속 진짜 나 같아서 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의 기대에서 집사님 남편을 주목하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남편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추구하세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생각하세요.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뒤틀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 왼수하고 나는 못 산다. 왼수가 왼수. 이 가까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뻐그러지게 되면 제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살면 못 살. 그 집사님은 남편을 계속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집사님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집사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집사님에게 드릴 말은 그거밖에 없네요. 생각하는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너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한테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이야 뭐 목사님 하지만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고 주님 생각하는 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을 하니까 자기 현안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나더라. 저희 교회에서 늘 그 메시지를 자주 증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현안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어느 분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날 정도로 자기의 효원한 문제들
벌떡벌떡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벌떡벌떡 일어나. 식은땀이 나. 그걸 생각을 해주면 어쩌다 내 이런 실수를. 큰일 났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라. 나를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수의 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기로 하고 시원한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쓰나미가 와서 그 사람을 탁 쳐서 넘어뜨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속에 표 정말 신비롭게 현안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엄몰하지 못하고 받들어는 불러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더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쓰나미만 밀려오면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의 자랑.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한번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오래 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하는 게 힘들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조여오고 그럴 때 목사님 통해서 증거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묘하네요. 왜 묘해? 이상하게요. 아까까지는 큰일 났다. 나를 놓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아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다시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아 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의 평안을 그 속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냥 나음을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됐다는 그가 살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수립이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탁 하나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죠. 돌로 치는데 돌로 치는데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7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랬어요. 어떤 조석가는 그 장면 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운동 경기장에서 자기 편이 지고 있었는데 서로의 찬스를 맞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원합니까? 응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봐 잘해봐 이럽니까? 어떻게 응원해? 앉았다가 불끈 일어나가지고 호황을 치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왜? 그 선수와 자기가 한 그 경기에 관한은 하나야 하나. 연합이 돼서.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그 스테반을 스테반은 자기를 바라보는 스테반 힘을 내라 일어나셨습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평강은 누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정체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화평관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영생을 누렸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저는 엄청난 어음을 하나 받았습니다. 엄청난 어음. 어음이 뭐예요? 어음. 지불 약속. 지불 약속장 아니에요? 근데 그 어음은요.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어음의 가치가 결정돼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어음을 받았습니다. 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엄청난 어음을 받았다고요. 그 엄청난 어음이 뭐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가. 그 액면가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액면가를 보니까 제가 영원히 쓰고도 남을 액수야. 언제까지 쓰고도 남을 액수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액면가에 영원히 쓰고도 남은 액수 그리고 그 바로 치고 영생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액면가에 영원히 쓰 그 발행인을 보니까 발행인을 보니까 발행인 있잖아요. 그 창세전이라고 써 있어. 발행자가 누군가 보니까 그 발행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다행히 그 액면 그 어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죠. 그런데 그 어음 액수를 보니까 그 어음 액수를 쓴 그 잉크를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썼어요. 그리고 도장이 있어야 되냐? 도장 이 보장하는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음을 발행한 자가 정말 발행했다는 걸 도장이, 진짜 어음이라는 걸 보면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이 꽉 지켜져 있더라고요. 그 도장이 바로 누가 찍는 성령의 인침.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참, 별것도 아니고, 나중에 참,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분하고 이런 걸 받았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참세변이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사랑 가운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힘치신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은 곧말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샘에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생활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된 삶의 원천은 어딘가? 생명의 원천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었을 때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왜 다시 사셨는가,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물 가운데 두 가지 우물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한 우물은, 한 종류의 우물은 비가 안 오면 우물이 이제 우물이 차 있다 비가 안 오면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가 더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근데 거긴 그 우물은 비가 많이 오면 채워지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물 색깔이 불순해. 그러니까 우물 좁은 우물이죠. 나쁜 우물이에요. 좁은 우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건수우물이라, 건수, 겉에서 물이 들어간 그 우물이야. 근데 한 우물이 있어요. 동네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가뭄이 들어도 내려가지 않아요. 물이 내려가지 않아. 물 높이가. 홍수가 나도 그 높이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홍수가 나도. 그러니까, 건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다 조치를 해놓으니까 홍수가 나도 그 모습, 그 수준이에요. 아무리 퍼내도 그 높이에요. 샘 근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샘이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 끌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내년 2월 말에 은퇴를 하려고 그러니까 언뜻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벌써 은퇴해요? 그럼 은퇴 후에 뭐 하셔요? 그래서 속을 비울러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현직 담임 목사직에서는 은퇴하지만 오금 전선에서는 은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원로 목사 추대될 때 그냥 추대하지 말고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아니 어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선교사로 파송해 주면 어디 가면 복음을 전하고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 돈에서 주시는 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제게 요즘 와서 이제까지 그랬지만 목사의 힘은 뭔가? 목사의 힘은 뭐 있어? 목사의 힘은 뭐 있어? 목사의 힘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스도가 목사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 현재 조건. 그렇습니까? 목사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젠가 구원의 감격에 가장 충동할 때가 최고 힘이 있는 내가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영생을 얻었다니 나 같은 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험을 물려받게 되었다니 이 목사의 힘이에요. 미국 여느 목사님이 이제 한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 선교를 하시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단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님 놀라지 마세요. 왜 그래요? 선생님 암이시네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 예? 아니라고요.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었구나. 그 무사님의 심정 속에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이 땅에서 있을 때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울 거다. 예, 사도바울이 한 말이야. 사도바울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구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 목사님이 말한 그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던 그 영적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먼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건 그리스도인의 떠나는 건 비참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 있잖아요. 꿀. 꽃에 있는 꿀. 여러분 꽃에 있는 꿀 중에서 어느 꽃에 가장 꿀이 많은 줄 알아요? 벌들이 꽃에 있는 꽃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호박꽃 속에 꿀이 제일 많아. 그 호박꿀 벌은 왕탱이라고 해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호박 꽃을 따가지고 여기 입에다 대면요. 정말 꿀맛이 여기 혀끝에 있어요. 그 여러분 나면 호박꽃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호박 길러가요. 그런데 그 호박꽃도 여기다가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맛을 보면 처음에는 단데 나중에 침이 싹 와가지고 이제 희석이 되면 안 달아. 섞이니까. 그런데 송이꿀을 수저로 퍼서 입에다 넣으면 달아야 가득 찬다.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과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이렇게 놀랍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거기에 대한 몸에 거할 때는 따로 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지경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 스포츠 목사님, 나는 15분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그 속에서 비춰지고 평안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그런 평안 이런 평안으로 충만한 현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평안 속에 저희를 부르셨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가 더 알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